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위에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적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사무엘상 설교 끝나고 또 이 사도행전 설교도 오늘 107번째 강 설교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좀 재미있게 설교했는데 여러분은 재미있게 또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결론적인 그 얘기를 드릴 테니까 잘들 이해하시고 사도행전이 이러한 성경이구나 좀 깨달으시는 가운데에서 그 여러분 삶이 사도행전과 어떠한 그 연관 속에 있어야 되겠는가 그걸 또 깊이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은 이런 책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은 그 사도들의 위대한 일들을 자꾸 눈에 들어오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나 업적을 드러내고 기록한 그러한 책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고 하늘로 가셨으니까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거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은퇴하셨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쉽게 가지냐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이양을 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들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이제는 해야 된다.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 우리한테 힘을 주고 팍팍 밀어준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들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시고 잘하나 못하나 살피시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다 우리 책임이다. 이런 식의 그 이해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도행전은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내용이다. 그걸 꼭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일했지만 이제는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은 계속해서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야,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구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야, 그렇구나.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세워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보신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성경 보면은 그럼 사도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바울도 고생을 하고 또 베드로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이 사도들도 어쨌든 수고하고 일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사도들 수고 많이 했네 뭐 이런 생각 들겠지만은 과연 사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예수님 우리도 고생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나올까는 거 이걸 생각하면은 사도들은 전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숱한 고생을 하고 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애당초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평가였습니다. 바울의 나를 보니까 나를 생각하면은 애당초 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구제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기를 볼 때에 과연 내가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을 잘라내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를 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를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 어떤 탐욕도 있고 또한 내게 있는 걸 아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내게 살아있는데 그러한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잘라내어서 나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마음이 아니구나.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이래간 모습이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나아가진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과 내가 일체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그 완악한 참 고집불통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내 마음을 다스리신 결과로 이러한 행동, 이러한 행위, 이러한 모습이 나와졌습니다. 이걸 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여러분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로는 오직 예수님께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께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점을 미처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본래부터 내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들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따라붙지를 못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소견 가지고는 지금 온 우주를 내다보시고 미래 이 세상 마지막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의 폭을 절대로 우리는 간파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듣고 배워야 될 그런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소견과는 우리의 짐작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마지막에 맞춰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그 심한 풍랑에서 배가 깨어지고 파산한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단 말이죠. 바울만이 아니고 거기에 탔던 모든 백성이 바울 때문에 다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 섬으로 그 살아서는 섬에 가가지고는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를 아니하는 그런 기적 같은 모습을 또 보였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죽지 아니한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뜻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건너갔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바울을 붙들어서 그런 어떤 풍랑과 죽음 위기 속에서도 바울을 죽지 않게 지키시고 로마에 가게 하신 것은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바로 그 이유였지 않습니까? 자, 그게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가 전도를 하라는 그런 일 때문에 바울을 보냈습니다. 어떤 결과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결과, 우리가 쉽게 말한 대로 어떤 많은 사람이 바울 때문에 복음을 엄청나게 듣고 로마 여기저기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 결과, 이걸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를 보면은 별것 없습니다. 진짜 별것 없어요. 26절 27절에 보면은 일러스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 감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말이 지금 반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이 백성에 가서 말하게 해가지고 들어서 알게 하고 봐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복을 믿게 하는 이런 일로 너를 보냈노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27절 마지막 뭐예요? 이 백성이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내 고침을 받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바울을 보내가지고 오히려 그들 마음을 닫아버리기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도의 그런 그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전도 그러면은 일단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 믿게 하는 것만 자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들어서 믿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마음을 닫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 이 말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사야가 성전서 그 하나님 보좌를 보고 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망할 자입니다, 이런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 들리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런 목소리가 딱 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을 때에 들린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했으면 바울이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다, 이사야 선지자 내가 가겠습니다 나왔으면은 그래 가라, 가가지고 내 말 전해서 많은 사람 믿게 하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순인데, 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27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해야 한다, 믿게 하겠다는 이것이 당연한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말,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들 마음을 둔하게 해버려라, 그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막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반박을 하고 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막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 들을 귀 없는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증거해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음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은 들을 귀가 없느냐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을 귀를 줘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그 자리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없는 자가 확실히 구분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기능이라는 거 아시한다 그 말이죠. 그 기능이 바울을 통해 로마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제 하나님 목적이고 생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다.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 로마 유대인들 그들까지도 하나님 복음 막혀있는 그걸 오히려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어떤 그 짧은 소견 가지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어떤 여러분의 그 포부 여러분의 기대에 뭔가 와닿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은 구원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힘만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누가 도움 필요한 것 전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란 게 따로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주어져 있고 율법을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그들은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은 따로 전해드려야 될 말씀이 없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사야 보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의 유대인에게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했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우리가 참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니까 그 생각에 맞춰 살아갑시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생각이니 하나님 마음이니 뭐 이것과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생각 다르게 살아가면서 믿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상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그 마지막 마치면서 바울을 두고 일하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여러분이 불만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죠. 뭐 남의 얘기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울처럼 사용하시겠다 한다면은 과연 거기에 찬성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바울처럼 죽을 고생하면서 로마에 왔는데 죽을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겨우 드러나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그냥 뭐 유대인들이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렇던 모습이 이사야서 이제 말만 증거되는 그런 걸로 끝나버린다는 과연 그런 일에 여러분의 한평생을 여러분의 목숨을 던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굉장히 힘들 거라 그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내 입장만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내 입장 내 포부 이게 자꾸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에 따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여진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뭔가 이름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소위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꾸 나만 바라보는 얄팍한 우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드러날까 여기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다. 그걸 아셔야 되죠. 이런 생각이 수정되지 아니하면은 신앙으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뭐 오늘로 끝나고 있지만은 사도행전은 계속 우리들의 마음에 살아있고 우리들 삶에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사도행전을 어떤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계속된다 이 말을 우리 전도해야 되구나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사도행전은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우리들 마음에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진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도행전이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이제 끝나지만은, 사도행전 설교는 끝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에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를 하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기록합시다. 뭐 이런 말도 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전도해가지고 만 업적을 이루자 이런 그 주장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기록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한다 그 말이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중지하지 않아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계속해서 기록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했고 사도바울 일했지만은 지금은 일하는 대상, 부름받아 나온 대상은 바뀌었을 뿐이지 일을 시키고 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게 하시고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고 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 가신 분도 예수님이고 도우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31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이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걸로 막 달랑 끝나버립니다. 이게 과연 어떤 성경의 한 권에 끝나는 어떤 결론의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과연 사도행전 결론다운 그런 말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결론은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회를 가르쳤더라 막 그랬더라 이걸로 마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신자로서 평생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것이냐는 것, 이것을 결론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자의 삶은, 평생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게 사도행전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우리의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누구도 막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도 희망받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내가 복음 받을 때 막 나를 핍박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달랑 생각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의 해방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복음의 해방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복음의 해방자입니까? 맞게 말해놓고 또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 틀리는 갑딱 하면서 또 얼쩡하죠. 또 사단이 해방자인데 그 사단이 또 누굴 통해서 복음을 해방합니까? 바로 우리의 예폰성을 이용해서 복음을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해방자는 남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해방자라 그 말입니다. 뭡니까? 내 욕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방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내 욕심, 내 중심, 나만 생각하는 이러한 못난 우리의 그 본성들, 이런 내 속성들이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십자 희생이 드러나고 섬김이 드러나고 주의 온유함이 드러나고 겸손이 드러나고 이러한 모든을 막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방자가 내가 분명히 있는데 그 말 사람이 없더라. 나도 그 복음 전함을 금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의 해방자일 때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기어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만단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 복음 전함을 금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되는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 해방자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 못 막는다, 그 복음 전함은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해방자고 내가 막아버릴 것인데, 내 스스로 복음을 금해버릴 것인데 그걸 누가 전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하거들랑 그것은 예수님이 완악한 네 마음을 고쳐가지고 남겨놓은 열매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내 구주로 구주 고백한다는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것, 이걸 아시라 그 말이죠. 이런 것 저런 걸 모르고 뭐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나서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데 헤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뭔가 어떤 복음의 진수, 신앙의 중심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뱅뱅 돌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에 자꾸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는 내 삶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왜 있느냐는 것,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근데 여러분의 삶이 좀 종교적이 돼야 된다, 그것도 의미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 상상 오해를 하게 되는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걸 뭔가 자꾸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오해를 하는 것, 이건 참 고치기는 고질병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고쳐야 됩니다. 지난주 말했죠. 평범한 삶, 신앙의 삶에서 평범한 것, 이걸 생각하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에 죽고 또 돌아가신 그 태자순요, 온 평생을 처녀의 몸으로 사시면서 가난한 자 한국에 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살았던 그 모습, 마지막 죽을 때는 침상 하나만 달랑 남았던, 그걸 보면서 우리가 테레사 수녀가 참 위대한 분이다, 거룩한 뭐 여자 정도로 막 우리가 높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좋은 일한 사람 많이 있는데, 뭐 서울에 그 일명 밥퍼주는 목사 최일도 목사님, 이런 분들도 참 어려운 일을 한다 그래하면서 그분들도 존경스럽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뭐 좀 칭찬하고 높이 보는 건 괜찮은데, 이래 테레사 소녀나 그런 분들 비해서 내를 볼 때에 참 나는 별것이 아니다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이 꼴이 뭐냐 말이지, 이런 내가 신앙이 또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내 신앙에 내 구원에 내 믿음에 의심이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나 테레사 수녀님이 또 그런 일 했다면은 또 하나님의 그분께 그렇게 맡긴 몫이겠죠. 그분들 일을 그냥 뭐 그래 잘했다 이렇게 보면 괜찮지만은 그분들 신앙이 나보다 월등히 크다는 이러한 시각은 잘라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별것 아니다 여겨지는 것은 있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물어본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살던 대로 사세요. 그게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살던 대로 사시라는 것, 그게 여러분 쉬운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평범하게 살면서 살던 대로 살면서 자기 신앙, 자기 믿음에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별것 아닌 거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 이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뭔가 잘한 게 있을 때 그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건 쉽게 나오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 뭐 기도도 안 해, 성경도 한 장도 안 봐, 뭐 이거 헌금도 안 해, 남도 안 도와줘, 그런 상태에서 내가 괜찮네?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뭔가 해야, 한 게 있어야만이 내가 괜찮구나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하던 대로 토를 좀 붙입시다. 그런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 말 아니다 하겠습니다. 항상 이걸 안 하면 오해할까 싶어 제가 높아심에 자꾸 이런 덧붙임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평범하게 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남들처럼 뭔가 좋은 일 못하는 거, 이런 것이 믿음과 상관없게 여겨지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불신 다른 게 뭐냐 말이지, 불신자 똑같이 먹고 자고 해다니고 이렇게 사는데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뭐겠습니까? 불신자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 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기회가 한 번이니까, 세상 한 번밖에 없으니까. 죽어라도 이 땅에서 제가 잘 살고 죽자. 이게 세상 사람의 포부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전부고 인생은 한 번이고 다른 계획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거 이게 최대 목표라 그 말이죠. 그래 이 사람 천국은 생각도 안 합니다. 왜? 나중에 죽어 잘 사는 게 그게 무슨 좋은 거냐. 지금 잘 살아 좋은 것이지 이런 생각이라 그 말이죠. 근데 시인자는 평범하게 살면서도 세상이 끝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산다 해가지고 억울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자라 그 말입니다. 왜?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거든요. 지금 잘 사는 게 최대 목표가 아닌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범한 거라고 별것 아닌 것은 무시 되고 있을 뿐이라 그 말이죠. 요즘 기름값이 그 장난이 아니죠. 저도 차 그 몰고 다니면서 주유소 가기가 참 겁이 나고 손이 떨리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미국에 간 박채런 집사님과 그 전에 그 이제 통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야, 박 집사 미국 가가지고 외제차 샀어요. 일제차를. 근데 그게 중고인데 미국 가면 그게 다 싼 거 아닙니까? 근데 차를 샀는데 기름을 가득 넣는데 기름값이 뭐 만 몇천 나왔답니다. 우리 돈으로. 가득 넣는데. 우리 가득 넣으면 7, 8만 나오겠죠. 그래, 야, 기름값 참 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 땅도 이제 기름이 생산되니까 기름값이 그렇게 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야, 우리나라는 왜 기름이 안 나오나 막 이런 그 불평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름 나오는 저기 저 아랍 쪽 사람은, 야, 참 복받은 사람 아이가, 미국도 기름 나오니까, 야, 복받은 나라 아이가, 자꾸 이렇게 이제 기름 나오는 걸 뭐 복과 또 연관시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기름 나오는 땅이 좋습니까? 물 나오는 땅이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왜 그렇죠? 예, 잘 아시네. 그럼 우리는 어떤 땅에 살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밥을 합니까? 뭐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기름 먹고 못 살잖아요. 차가 기름 먹고 사는 게지 뭐. 기름으로 밥을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물 나오잖아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왜 그게 별것 아닌 게 여겨집니까? 물이 흔하니까. 물이 우리의 생명인데, 하나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걸 펑펑 나게 만들었는데 그걸 좋은 걸 모른다 그 말이죠. 많다고. 그러면서 석유를 특별하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석유나는 나라가, 야, 복받은 나라, 엉뚱하게 바꿔치기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다 하지만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하늘나라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는 것은 위가 크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잘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위대하다 하니까. 남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 해가지고 내가 별것 아니다 그런 생각 꿈에도 가지지 마십시오. 뭐가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신앙으로 평범하게 사는 거다, 바꿔주는 거다, 이 둘 가지고 어느 게 가치 있다 말을 못합니다. 이거다 저거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걸 두고 이게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지를 마세요. 특별한 일을 해야만이, 남들과 다른 일을 해야만이 신앙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이렇게 한다, 난 이렇게 못하니까 난 신앙 없다 이런 생각도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조건 받아야만이 내가 신앙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리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신앙에 관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빙자해 해가지고 내가 더 잘나 보이려는 그런 포부한 살아있는 그런 사람밖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기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저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께 주어진 몫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안달복달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주어진 그 조건과 그 자리에서 그저 열심히 여러분 할 일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게 받아서 적게 일한다 이건 없는 것입니다. 일이란 것은 받은 분량만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만큼 헌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치라 그 말입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만큼 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라 그 말이죠. 어떤 조건에서 여러분 몫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몫이고 할 일입니다. 그 일이 믿음을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삶에서 계속되어져야 되고 그것이고 계속되는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 복음 많이 증도해가지고 뭐 교회로 동로상을 받았다, 뭐 이런 그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전설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순교했다는 이런 전설만 있을 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사도행전이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바울의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도행전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보기보다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삶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고, 아이를 키우면서 믿음으로 키우고, 밥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먹고, 하나님 이 밥돈을 먹는 것도 주님의 웬 은혜입니까? 내가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러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게 바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자의 신앙 생활이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오늘로 끝났다 여기지 마시고 내 삶에 계속되는 거다,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열심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성경 말씀은 오늘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사도를 세워 일했던 그 일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과 연결된 계속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되게 하소서. 남들을 바라보면서 남들처럼 하지 못한다고 나에 대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저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 그것만이 나에게 참으로 귀하다는 것, 그 믿음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간 저희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있던 자리에 주를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자도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내 같은 자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묵상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마지막 그때까지, 내가 죽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삶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